2편 민물 달팽이 농어 사건. 문단 38. 1973년 미국 의회는 멸종위기 생물종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내무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문단 39를 보면은 이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라는 그 공사에서 댐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댐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댐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네일 다터라는 민물 달팽이 농어라는 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론자들이 알아내고 내무장관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내무장관을 설득했는데, 그 공사 중단, 일단 그 스네일 다터를 멸종위기 생물종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순으로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원으로 간 것이죠. 과연 내무장관이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공사 측 주장은 문단 40에서 보면은, 내무장관이 명령을 내릴 당시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의 완성과 운영을 막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댐이 이제 건설이 시공되기 전이라면 내무장관이 시공을 이제 막는 권한은 있다. 근데 거의 이제 완공 다 돼가지고 이제 조금만 완성하면 되는 댐인데 이것을 완전 다 허물게 하는 거, 민물 달팽이 농어라는 그 물고기 때문에 이 민물 달팽이 농어가 생물학적 관심이나 일반적 생태학적 중요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냥 멸종위기 생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너무 이 법익 형량이 잘못된 경우까지도 내무장관이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가 아니다. 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법 문헌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지. 뭐 특별히 완공될 경우에는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갔는데, 문단 40일에 보면은 연방 대법원은 엄청난 국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중지를 명할 권한이 내무장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게 유명한 TBA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버거 대법원장은 이유를 어떻게 됐느냐, 법 해석론을 어떤 해석론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앞에 엘머 사건에서 그레이 판사의 견해를 상기시키는 문장을 통하여 문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적용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문헌을 적용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이제 물리 해석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 측면에서는 그레이 판사의 입장과 달랐던 것은, 물리 해석 플러스 의회의 의사가 중요함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의회의 의사를 앞부분에 엘모 사건에서 얼 판사, 다수 의견을 냈던 얼 판사는 가설적 검토 방식을 했던 것이죠. 의회가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그 의회가 생각했더라면 타임머신을 탈 수가 없으니까, 의회는 정의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정의를 위해서 입법하고, 둘째로는 법은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원리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두 가지에 의해서 입법자 의도를 추론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대신 그 문단 35에서 말했던 의미 1을 택했던 것이죠. 즉 입법부가 실제로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의도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단어에 대해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의미, 그 의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수행되는 carried out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것도 의미된다. 그래서 저 내무장관이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적격에 carried out project라고 돼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 시공 단계, 뭐 계획 단계, 입안 단계에서 내무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공이 거의 되어가는 경우도 여전히 수행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입법부가 그와 반대되는 결과, 즉 TBA 댐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는 내무장관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물리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상 도출되는 그런 의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댐은 건설 중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입법자의 의도 중에서 그가 버그 판사가 채택하기로 거부한 것은 이 내무장관의 처분 뒤에 나온 의회의 위원회 보고서와 댐 공사를 지속시킬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조치는 그러한 입법자의 반대되는 명시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법 해석 론상 취해야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취해야 하는 증거로 보지 않은 까닭은 43페이지 문단 42의 43페이지에서 둘째 줄 버그 대법원장은 하는 다음에 동그라미 1, 댐을 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게 거부한 이유 1이죠. 댐을 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요인들은 애초에 법안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아니고 인적 동일성이 약간 바뀌었겠죠. 그 중간에 보궐선거를 했을 수도 있고 총선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의회가 과거에 지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 때에는 의회의 의원들은 그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즉, 의회가 TBA 댐이 내무장관에 의해서 중지되었음에도 만연히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지, 그 예산 승인 자체, 예산 결의 자체로부터 반대되는 의도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되는 의도, 즉그 공사는 완공되어야 한다는 그 법률에 부과되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문단 43. 반면에 파월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설시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정책이나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교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의사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새로운 또 다른 법률 해석이죠. 즉, 일단 불합리한 결과가 물리 해석의 으로 나오는 거죠.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부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불합리한 결과가 의회의 의사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는 것이 법 해석의 방법이고 그 원칙의 예외는 입증되는 것이죠. 그 불합리를 원했다는 그 의회의 의사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이런 원칙, 이런 법 해석론을 적용해서 결국 TBA 댐은 완공되어야 하고 내무장관은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권한을 유월한 처분 행위, 공사 중지 처분 행위는 위법한 청구 처분 행위이며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은 아까 버그 판사의 해석론을 택했기 때문에 댐 중지를 이제 했던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문단 44. 이 버그 판사와 파월 판사가 견해 차이를 보인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명종위기 생물종보호법을 제정한 데 참여했던 본회의에 앉아 있었던 여러 의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두 번째로 또한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 fidelity to law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진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두 판사는 모두 법원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견해 차이를 가졌던 것은 무엇이 법인가, 즉 특정 텍스트로서 의회가 제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졌죠. 그래서 이둘다 입법자 의도를 서를 택하면서도 그 입법자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적용했을 때 완전히 상반되는 법 문헌의 의미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진짜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바로 견해 차이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설이 말하는 바처럼 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법이 이 경우에 흠결되었으니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재량을 행사하는데 그 재량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 3편에서는 맥러플린 부인 사건입니다. 이 문단 45는 엘머 사건과 민물 달팽이 농호 사건은 특정 법률 문헌을 해석하는 문제인 것이고 판례를 어떻게 원용할 것인가 문제되는 사건은 바로 맥러플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특히 보통법의 경우에 문제되는데 꼭 보통법 전통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법 문헌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판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되어 왔을 때 판례가 규율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판례들을 원용하는가 해서 대륙법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참고로 미국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 법리에서 제가 교환해 놨뒀는데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현재 딜런 룰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는 recover for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이것을 줄여서 need라고 하는데 NIED죠. 과실에 의한 가해 emotional distress는 정신적 괴로움이죠. 정신적 고통. 이거 저 과실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경우에 이 피고가 언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느냐, 즉 원고는 언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맥러플린 씨의 경우에는 이제 맥러플린 부인은 집에 있었고 맥러플린 씨와 내 자녀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 Plaintiff was near the scene.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며 Actually saw the accident. 실제로 사고를 보았으며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그 사고 피해자의 아주 가까운 친척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아니면 사실혼 관계거나 There was actual physical injury of the plaintiff.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인주어리는 손을 덜덜 떠는 정세, 수전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했을 경우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Thing 룰을 취하고 있는데, 이 Thing이라는 것은 역시 딜런과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을 아무렇게나 짓죠. 그래서 스미스는 대장장이 아닙니까? 카펜터는 목수죠. 그러니까 Thing은 자기 성을 그 시기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을 이제 그뭐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이민을 와가지고 성을 지어야 되는데, 너는 성을 뭘로 하게? 뭐그 시기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기로 한 사람의 후손이 이제 그 원고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경우에 이제 나온 판결이 그 뒤로 이제 일종의 판례 규칙이 돼서 전해오는 것인데, 그 딜런 룰과 1, 2, 3 요건은 공통이고, 4 요건에서 피지컬 뿐만 아니라 디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자체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오히려 이제 그 점에서는 딜런 룰보다는 덜 완화되어 있지만은, 엄격한 부분은 exceptional distress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별한 고통이어야 된다, 예외적인. 그래서 단순히 머리가 좀 아프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보면 학위 시습시 불력 열호화라고, 이제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애달케 하는 사람들은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를 이유로 소송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상대방이 나의 근처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죠. 제가 아는 그 이모모 씨는 종로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약 15년 전의 일이죠.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로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데 그 같은 반에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다가 그 가을이 되자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 사귀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재수생이 아니냐, 대학 가서 마음껏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남자분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다음날 그 종로 학원 복도에서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진한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원고인 남자분은 near the scene, 그 사건 현장 근처에 있으며, actually saw the accident, 그 사고를 직접 보았으며, closely related to victim, 여기서 빅텀을 누구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하여튼 지금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closely related 돼 있는 거죠. There was actual physical injury, chest pain,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딜런 룰에 따라서 청구를 할수 있을 것이고, 띵 룰에 따라서도 experienced exceptional distress, 예외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날부로 일기에 신은 죽었다라고 쓰고 마르크스교로 교의 이제 투신했다는 믿거나 말거나식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실에 의해 생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판결해 왔는데, 이 맥너플린 부인의 사건이 조금 다른 점은, 이 사람은 집에 있었던 거죠. 즉, actually saw the accident. 이 부분이 틀렸던 것이죠. 두 번째 요건인. 그렇기 때문에 선례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사고 소식을 전해뒀고 2시간 뒤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딸은 사망했음을 전해들었고, 남편과 다른 자녀들이 중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 판례를 어떻게 원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이런 손해배상의 법률에 관련돼 아까 유언법의 경우와처럼 재정법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법의 주류적 전통을 따라서 판례법에 의해서 설례 기속의 원칙이 있죠.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stare decisis. 이걸 principle of stare decisis는 Decisis는 설례 기속의 원칙. 그래서 이 설례 기속의 원칙은 엄격한 것과 완화된 것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완화된 설례 기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즉, 설례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어서 추정을 깨야 되지 않는 한그 설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불문법 국가에서 설례 기속의 원칙입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Civil Law System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판례가 차지하는 위상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판례는 아까 제가 들었던 성문법, 관습법, 사실인 관습, 조리와는 달리 법 실정주의 체계 속에서도 법원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최고법원의 이전의 법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그러한 판례가 법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법기관으로서의 힘은 가지고 않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이야기고, 교과서에 나온 공식적인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방법원 판사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대원 판례는 참조하되 전적으로 새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이 틀린 것이죠. 실무상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지방법원 판례들은 상급 법원에 가서 깨어지게 됩니다. 파기환송되기 때문에. 파기환송률이 높으면은 그 판사는 승진 점수가 매우 낮아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제 그 완화된 설례 기속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재정법 국가인 대륙법계에서도 판례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단 49를 보면 설례 기속의 원칙은 모든 사건은 각각 사건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그 논점이 법률적 쟁점이라고 하는 그 논점이 유사한 설례에만 적용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 그 법률가들의 논쟁의 발단은 일방은 특정 선례가 아주 잘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방은 그 선례가 구별된다고 주장하겠죠. 1심 판사는 이 맥러플린 사건과 다른 경우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은 Actually Sold Accident가 아니기 때문에 맥러플린 사건은 정신적 충격이 선례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다른 장소에 2시간 이후에 일어났다. 문단 50에서는 이 차이점은 근데 단순히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선례를 구별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모든 판례는 쓸모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피고 이름도 다르고 피로가 김갑동이었다가 이얼동이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름이 다르네. 그래서 선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는 뭐 피고는 남자였는데 이번엔 피고가 여자다. 저번 사건은 설례는 남자였는데. 근데 그것이 또 결국 법률적 논점상 충분히 유사한 설례면 적용되는데 무엇이 논점상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차이인가? 에서 문단 50에서 보면은 애견 가능성이란 상위 원칙과 관련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그 원고로서는 자동차 사고를 낸 피고로서는 가해자인 피고로서는 맥러플린 부인이 2시간 후에 달려와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나 합리적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선례 원칙을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고 말하면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보고 새로 인사한 사람이 어우 너무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몸을 떨었다. 그럴 경우에 물론 그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몸을 떨지 않았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사태를 초래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손해는 예견할 수 없었다. 합리적인 사람이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개거품을 물고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니다. 이 경우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차가 과속을 했단 말이죠. 과속을 했는데 개가 놀라가지고 왈왈 짖었고 거기에 고양이가 무서워서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노인의 발에 걸려서 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 경우에 인과관계는 분명히 조건적 인과관계는 존재하지만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 즉, 합리적으로 과속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 각각의 연쇄고리가 이어져서 결국 노인이 계단에서 떨어질 것까지 그 과속을 한 사람이 예견할 수 없었고 그 예견할 수 없었던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그것이 맥러플린 사건에 적용된다. 문단 52일에 보면은 이 순회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affirmation 원심 판결 유지가 affirmation이고 논거는 달랐다. 정신적 손해를 받을 것은 예견 가능했다는 것이죠. 맥러플린 씨가 있으면 맥러플린 씨 부인도 있을 것이고 부인이 달려오면 정신적 손해를 당연히 받는 것이 예견이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걸어가는 사람을 저기 걸어가는 사람 막 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는데 공포탄을 다 쏘고도 공포탄이 남았다고 착각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 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행인이 죽으면 그 행인만 알고 죽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행인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슬퍼할 것이란 점은 예견 가능하다고 항소법원은 보는 것이죠. 그 한국적 정서상 당연히 예견 가능하겠죠.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리라는 점은 예견 가능하죠. 다만 그 사람이 뭐 하렘을 거느리고 있어서 100명의 첩들이 슬퍼한다 이런 거는 예견 불가능하겠지만은 보통 좀 가족이 많다 뭐 5형제다 그럼 5형제 모두에게 슬픔이 닥치리라 이 정도는 예견 가능한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이 선례와의 구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즉 논거는 다르지만 원심과 논거는 다르지만 주문이 같다는 거죠. 그 정책적 이유란 무엇이냐면은 사고 이외의 장소 손해까지 책임 확정은 사회 전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애견 가능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선례와 맥너플린 부인 사건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이유가 선례와 맥너플린 사건의 구별을 전당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EX123은 정신적 손해를 둘러싼 소송 사건을 대폭 조장할 것이고 소송이 폭주하게 될 것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해줄 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허위 청구 건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손해보험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자가 운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네 번째, 사고 장소가 아닌 곳, 다른 곳에서 정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장은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다섯 번째, 소송의 불확실성은 그들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문단 52.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서, 즉 맥너플린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리버설은 파기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맨드는 파기 환송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 파기 재판하고 언제 파기 환송하느냐? 파기 재판은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거의 없고, 하급심이 그 사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어도 대법원이 법리만 바꿔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기 재판을 하고,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그 법리 오해에 의해서 판결을 잘못했을 때 새로운 제대로 된 법리 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실 인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파기 환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맨 마지막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맥러플린 승소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소수 의견은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을 유지하자. 맥너플린 돈 주면 안 된다 그랬고, 다수에게는 항소심 법원의 정책 논거, 즉 정책이 선례와의 구별을 정당화한다는 그러한 논거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선례와의 구별을 정당화하지 않고 애견 가능성이라는 상위 원칙에 의해서도 맥너플린 승소할 것이라는 거 애견 가능해서 구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선례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소의 위험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법원은 손해가 사고 몇 시간 후에 발생한 사람들 사이에도 참된 청구와 허위 청구를 구별해서 참된 청구를 덜어줘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은 정책 논거들이 어느 경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데 원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시를 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서 호주에 사는 맥너플린 부인의 여동생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때 사고 몇주 또는 몇 개월 후에 편지로 소식을 전해 듣고 받은 충격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결의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문단 54에 보면 별개의 의견, 즉 주문은 같으나 이유가 소수파인 사람들의 의견은 도덕적 원리상 사고 현장 충격과 소식 듣고 충격, 그러니까 소식 듣고 충격의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소식 듣고 충격이 아니라 그 수시간 후에 병원에 달려가서 그 끔찍한 결과를 본 경우 충격이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정책 논거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에게서 존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박탈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을 당하고, 각종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기를 했죠. 이제 그 국제 독재 정권의 후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기를 했는데 그 경우에 시효 소멸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시효가 소멸되었다, 뭐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서 정책상 이걸 다 들어주게 되면 국고 재정이 바닥난다는 정책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별개 의견은.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기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 모두 선례를 원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례를 원용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선례가 구별되느냐 안 구별되느냐의 중심 기점이 될수 있는, 중심 기점이 될수 있는 지렛대로서, 그 쐐기로서 정책 논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별개 의견이 모두 입장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 해석에 관한 이론적 견해 차이는 헌법 해석의 경우, 그리고 법률 해석의 경우, 그리고 판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판례 원용의 경우에 모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습니다. 헌법 해석의 경우에는 이제 브라운 사건으로 알펴볼 건데, 5페이지, 교환 5페이지에 한국 민법의 경우에는 맥너플린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사고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3개월 뒤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건 상관없이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줄친대를 한번 읽어보시고, 뭐 너무 슬프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던 태아도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상 손해는 태아일 때 정신상 손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태아가 이렇게 태어나서 봐서 네가 태아일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말하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상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이미, 그좀 신기한 건데, 아직 발생 안 됐는데, 그좀 이상한데, 하여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률 해석에 따른 건데, 마찬가지 이 맥러플린 부인 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정서상 별로 논란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다 정신상 손해를 갖는다. 청구하면 받는다. 소식을 들어도 충격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페리오 같은 거 뒤집어지면 가족들한테 배상 가는 이런.
예, 그렇죠. 어쨌든 과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인명을 해야 하면은 그 사람이 벌수 있었던 돈도 다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다 물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신상 손해가 생겼다, 이것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물어주는 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손해. 즉,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줬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죽어서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럼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죠. 그 경제적 손해.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의 경제적 손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의 경제적 손해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족 생계비로 300만 원이 든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이 500만 원 벌고 있었으면 다달이 200만 원이 쌓이는 것이죠. 200만 원이 경제적 손해라는 것이죠. 참 웃기는 계산법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신상 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탁 치이는 순간 아, 아프다 이러면서 딱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즉사하더라도 의지하는 거죠. 원리상 즉사하는 경우와 1초 있다가 죽는 경우를 원리상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적 간격설이라는 이유로 즉사할지라도 다치고 나서 딱그 정신적 손해를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도 솔직히 즉사한다고 해서 0초 만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사고 나면 유리 파편이 얼굴에 팍 튀면서 막 이렇게 죽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간격 동안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그 정신상 손해가 있다면. 그래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당사자 있는 것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부양청구권 박탈에 대한 경제적 손해, 자기 자신이 슬퍼요, 정신적 손해, 더볼 수 있었어, 플러스 아이고 아파라에 대한 경제, 정신상 손해의 상속, 이렇게 세 가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편, 브라운 사건. 문단 54. 그 이전에 플래시 사건에서는 인종분리 제도가 평등조항 위배라고 하지 않았는데, 문단 55에서 브라운 사건에서는 인종분리는 위헌이라서 흑인 원고에게 연방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로서 세 가지를 드는데, 페이지 52페이지, 문단 55의 중간쯤에 보면은, 타협의 산물이었다. 근은 할때 근은의 동그라미 1. 불리하지만 평등이라는 공식을 명백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불리하지만 평등, 이게 뭐냐면은, 흑인과 백인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학교 시설이나 교사들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불리하지만 평등이다. 그래서 그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한 법의 보호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썩지만 않았을 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어킨이 Matter of Principle이란 책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왜 여대는 불리하지만 평등 공식에 의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왜 남자만 소방수나 장교를 할수 있는 것은 불리하지만 평등이라는 공식에 위배될까?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 여대가 남녀를 썩지 않았는데 불리하지만 평등 공식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걸 다루면서 두어키는 어떤 분리라는 것이 어떤 한 집단에 대한 경멸적인 차별과 편견의 표현이라면은 설사 물질적인 토대가 평등하다 할지라도 그 분리 자체가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대가 배제하고자 하는 남자들이 그 당시의 주류적인 사회적 경제적 견해로서 경멸되는 성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그 분리가 성립된 것이 아니죠. 그냥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한번 편하게 지내보자는 거지. 남자라는 성이 열등한 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분리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는 학교를 인종별로 분리하는 것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등한 처우라고 볼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야기한 사회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즉, 연방 대법원은 두어킹과 달리 불리하지만 평등이라는 공식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전에 플래시 판결에. 근데 이제 사회학적 증거를 도출했다. 흑인이 다니는 그 흑인 학교는 교사 수준도 낮고 예산도 적고 학교 시설도 좋지 않으며 대학 진학 성과도 매우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가 이러한 불평등을 영속화하고 있다는 사회학적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사건의 선례를 파기하는 것이라 명백히 하지도 않았고, 보통 판례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좀 여지를 두고 이전의 판례를 더 활용하고 싶은 여지를 남겨둘 때는 판례 변경을 안 하는데, 판례 변경을 안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타협책은 원고의 구제책이었는데, 인종분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극히 순조한 속도로 중단할 것을 명했다. 문단 56. 비판자들의 주장과 논거 1, 2, 3. 비판자들은 인종분리가 아무리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로서 통탄할 것이라 하더라도 인종분리 정책의 위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비판자들과 이 대부분 판사들이 공감하는 것은 인종분리 제도가 통탄할 만한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 법이냐에 대한 견해인 것이죠. 이들의 논거 에 따르면 평등 보호라는 문헌은 그 자체로 분리의 금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미국 헌법 수정 14조를 일반 제정 비준한 구체적인 의원과 주공직자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인종을 분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구체적 입법자 마음 상태 의도설인 건데, 이것은 아까 얼 판사의 그 가상적 입법자 의도설, 즉 원리 상의의 원리에 따라서 추론해내는 그러한 입법자 의도설과는 다른 것이죠. 세 번째로, 헌법 개정은 그러한 현실을 완전히 합법화한 것이며, 네 번째로, 플래시 사건에서의 연방 대법원 판결은 확립된 중요한 선례로서 쉽사리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헌법의 도덕성이나 개정의 논거가 아니라 헌법의 적절한 근거에 관한 논거, 즉 법의 토대에 관한 논거였으며, 이 법의 토대에 관한 논거와 이렇게 다름으로써 헌법 명제의 진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즉 브라운이라는 흑인 학생을 흑인 학교에게만 다니게 하는 주어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명제의 진리치는 false라는 거죠. 이러한 논거를 주장한 사람들도 인종분리는 비도덕적이며 헌법이 인종분리를 금지시킨다면 더 좋은 문건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였다. 6절, 의미론적 법이론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 1, 2, 3, 4편의 이 케이스들에 관한 논쟁을 의미론적 법이론들이 설명할 수 있느냐? 1편, 법명제와 법의 근거. 57. 법에 관한 명백한 사실설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요약하자면은, 법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만 의존하며 법에 관한 합당한 견해 차이는 법기관이 과거에 실제로 정해놓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경험적 견해 차이, 즉 법문구가 무엇이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느냐, 뭐 이런 경험적 차이일 뿐이고, 세 번째로 이론적 견해 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 2, 3, 4편에서 든 5절에서 든 그러한 판례들은 명백한 사실설에 대한 반증이 된다. 즉이 사건들에서 사용된 논거는 도덕이나 법에 대한 충성 또는 법 개정이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명백한 사실설은 이론적 견해 차이를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가? 불안 판결의 변호사와 판사들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냐? 어떤 법철학자는 놀라운 답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가장론이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일정한 의미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가는 자기 모순적인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장은 왜 하느냐? 대중들이 법에 모든 것이 써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치 법에 모든 것이 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법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어떤 요건을 가진 의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의미 기준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동의하고 있는 의미 기준이 없으면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단 58은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문단 59에 보면은 기준을 식별하는 이론은 의미론적 이론이다. 2편 법실정주의 문단 60을 보면은 의미론적 이론들은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대체로 동일한 기준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론적 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온 이론은 법실정주의입니다. 진정한 견해 차이는 법제도의 역사에 관한 경험적 견해 차이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가? 그래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역사 철학할 때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법기관의 결정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 입법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설은 뭐존 오스틴의 견해인데 주권자 명령설, 법명제는 주권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과거에 내린 명령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일 때, 그 법명제는 진이 된다. 뭐그 예를 들어서 그 법이 왕정 시대라면은 그 왕이라는 주권자가 명령한 것이다. 하트는 법의 참된 근거는 공동체 전체가 법 제정 권한을 부여한 그 기관들이 마련한 규칙들을 공동체가 승인했기 때문에 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인이라는 공동체 승인서를 말한 거죠. 그래서 주권자 명령설과 공동체 승인설 이런 것들이 있죠. 비판적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문단 64 다른 의미론적 이론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법실정주의를 핵심적으로 비판할 텐데 3편에서 잠시 살짝 짚고 들어가는 거죠. 자연법 학파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의미론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 학파라는 것은 어떤 법이 법명제가 진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이 결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이론은 법과 정의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한 법률 문구는 법으로서의 의미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덜 극단적인 자연법 이론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해석이 법에 관한 더 정확한 진술이다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법 이론이라고 할 때, 이 자연법 이론들은 법실정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법 명제가, 그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서 진위가 결정된다. 의미론적 기준은 바로 그것이 정의와 동일하느냐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발레가 있다. 엘머의 경우에 그레이 판사는 법이 엘머에게 유산 상속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더 좋은 법이라고 말한 얼 판사에게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이 엘머에게 유산 상속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견해 차이를 자연법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타인 소유 물건 실화죄의 경우 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실화에 관한 법률을 형법 제170조인데 이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 과수원에 A씨 이러고 담배를 버렸어요. 그 담배 때문에 과수원이 다 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하려고 봤더니 실화에 관한 규정이 있는 170조가 1항에서는 현주 건조물, 사람이 사는 건조물, 공용 건조물, 공공 뭐 도서관 뭐 이런 거죠. 아, 도서관은 현주 건조물에 속하고 공용 건조물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뭐 원자력 발전 그런 거라든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뭐 남의 공사 중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실화를 처벌하고 있어요. 170조 2항에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즉 166조가 일반 건조물이거든요.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에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수원은 남의 과수원이죠. 과수원은 일반 물건입니다. 건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수원 실화를 처벌하려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170조 2항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 처벌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소유라는 말이 167조까지 형용하느냐, 아니면 166조만 형용하고, 또는 다음에 167조는 그냥 저스트 167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형법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이 어떤 사람이 법감정상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될지라도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을 할수 없다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법률을 개정해서 입법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재형법정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계형법정주의적 원칙상 유추 해석이냐 확대 해석이냐 문제가 되는데 법률 문헌의 내포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그 학설이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학설 중에 처벌 불가설은 우리가 또는이라고 할때 이것은 연결어이지 분리어가 아니다. 만약에 나의 딸 또는 아들이 이리로 와서 당신을 에스코트 할 것입니다. 했을 때 나의 딸은 나의 딸이지만 아들은 이 세상 천지 누구의 아들이라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이라는 말은 또는이라는 말과 합쳐지면 당연히 또는 다음에 오는 대상도 수식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법률의 헌결이며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 고 주장했을 때이 사람들이 장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하면서 만약에 그 과수원이 자기 소유였다면 분명히 170조 2항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는단 말이죠. 근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죄질이 더 무거운 그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의 흠결이며 법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법 학파는 이러한 법의 견해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판례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누구의 소유에 속하든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위험 발생한 게 자도 처벌한다고 봐서 이 사람 처벌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제 생각은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지 처벌되지 않을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면서 그런 보장적 측면이 있는 거죠.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받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적인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을 통해서 형사범을 처벌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착오 규정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무죄인지 아닌지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법 감정상 저런 것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개랑 집에서 성교를 했단 말이죠. 법 감정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을 때도 개랑 성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한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만 15세의 여성과 동의에 의해서 성교를 하면서 만 15세의 여성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의해서 처벌되는 어떤 여성이다. 자기는 만 16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벌돼도 나 어쩔 수 없고 안 걸리겠지 해서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환각범이라고 부르는데 환각범의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사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보장하기로 한 자유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든 혹은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하든 다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게 죄형법정주의의 의미고 이를 통해서 문명국가의 사람들은 그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인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애처 가능해서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을. 근데 이 실화죄의 경우에 과연 그런 죄형법정주의 취지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죄형법정주의 취지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양립 가능한 처벌 범위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 해석상 166조 또는 167조라 하면 당연히 자기 소유에 속하느니 다그 수식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자기 소유 의 과수원은 처벌받는데 타인 소유 과수원은 처벌 안 받네 해서 법의 안전한 영역을 발견해냈다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어떤 그런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석상 167조에 기재한 물건 소유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성요건적 해석에 그 비맥락적 물리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 체계도 각지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없던 구성요건을 발명해내거나 혹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데 법 감정상 미수가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미수범을 처벌하거나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또는 새로운 행위 태양을 늘려서 억지로 법 문헌에 끼어 맞추거나 이런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딱딱 체계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는이라는 연결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은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경우에 이 타인 소유 물건 실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당위성과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와 그에 반대하는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자연법 학파는 그런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문단 65. 법실정주의 둘째 적수인 법현실주의 학파에 따르면 어느 규칙에 의하면 법명제는 도구이며 예언적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어떤 변호사가 고객에게 어떤 법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예측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법 실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그 이화여대 그 해롤드지 사건에서 이때까지 초상권에 대해서 판례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의 법리에 따른 내가 파악한 법의 정확한 의미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법명제는. 그래서 나는 소송을 해보고 싶은데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판사는 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예언과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법현실주의는 옳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4편 실정주의의 옹호. 문단 66. 이 경우에 이제 이 법현실주의와 자연법 학파는 간단히 발례를 들어서 비판해주고 하트의 법실정주의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입니다. 만약에 문단 66 법실정주의가 옳다면 민물달팽이 농업판결과 브라운 판결에서 적절하게 법이란 말을 사용하는 법률가들이라면 찾아낼 법이 없다. 법은 이 경우에 침묵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을 것이고 이론적 견해 차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법 개정에 대한 주장의 가장된 형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가장해야 될까? 답은 아까 말했듯이 일반인의 환상, 즉 법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존재하며 판사들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그러한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Fidelity to Law라는 대중들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 이론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문단 67, 이 대답은 설득력이 없죠. 왜 가장이 필요하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 분명치 않다. 대중들도 똑바로 알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장하면은 이게 뭐 컨스피러시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자기 남편한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동생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퍼져나가면 대중들도 다 알게 될 텐데 이런 음모 비밀 가장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문단 68 특히 중요한 것은 법 실무와 맞지가 않는다. 아까 1편에서 5절에서 들었던 많은 사례들은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 차이였지 법 개정에 대한 견해 차는 결국 아니었다. 타인 소유 물건 실화죄의 경우에서도 법 개정과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차원의 것이었죠. 문단 69. 그래서 이 가장 옹호론이 아니고 경제선식 옹호론이라는 보다 세련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이라는 언어의 표준적 내지 핵심적 사용과 경계선상에 있거나 주변선상에 있는 사용을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 사용에 페이지 65페이지 문단 69에 중간점에 보면 핵심적 사용 거기 옆에 갈로 열고 A 쓰고 주변적 사용 그 밑에 줄에 B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둘이 가치가 않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집이라고 하죠. 주택도 집이라고 하는데 버킹엄궁이 집이냐 아니냐. 이것은 경계선상의 사례다. 그래서 이 경계선상의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 기준이 명백하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경계선상의 사례에서 이 경계가 어디로 그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것이죠. 이론적 견해 차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경계극기의 의미 범주의 경계극기의 견해 차이다. 즉 무엇이 법인가에 대해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속 55마일로 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핵심부 사례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까 앞에 들었던 엘머 사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브라운 사건 뭐 이런 경우에는 경계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경계 사례 사람들이 법이 어떤 건지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 헷갈려하면서 중구난방격으로 그 경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토로하는데 사실 이제 그잘 살펴보면 경계선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못 끊는 경우는 그냥 재량에 의해서 걷자. 이것이 이제 경계선식 공고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계선상 사례와 기본적 사례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한다. 이게 문단 70인데. 아, 갑자기 제가 문단 72로 넘어가서 말이 안 됐고. 문단 70.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고, 버킨금궁이 집이냐 아니냐의 견해 차이처럼 단순히 말의 문제다. 문단 71. 이세 이론도 가장론처럼 법실물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페이지 67페이지 문단 71에 세 번째 줄에 왜냐하면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버킨금궁이 정말 집인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단번에 이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의미의 경계선상에서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정말로 집과 같은 것이라면은 내무장관에게 법이 그 권한을 줬는지, 법이 인정에 따른 분리치약을 금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논쟁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단어를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결단을 옹호하는 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의 사례라는 것은 버킨금궁이 집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를 집이라고 판단할 때그 핵심적인 구조가 버킨금궁을 집이라고 판단할 때는 동일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킨금궁은 자의적으로 이제 긋고 생각하자. 뭐 자의적으로 긋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그 걷고 그 다음에 법이 침묵하는 것은 다른 거에 의해서 보충하자 이런 것이죠. 결국 그 무엇을 무엇이라 부르는 것은 말의 문제에 불과하고 논쟁적 구조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론은 판사들을 선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데 비해서 어느 경계식 옹호론은 판사들을 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그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하느냐? 법이 어떤 점을 법으로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그냥 말장난의 문제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오랫동안 논증해왔던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바보 아니냐? 문단 72. 경계선상 사례와 기본선 사례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69페이지에 EX 범위는 사진이 표준적 사례에 속하나 속하지 않느냐? 이 질문. 미술의 표준적 사례. 이거는 범주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사진이 그 표준적 사례에 속한다 아니다 이걸 알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적 사례에 속하는 것만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면 사진은 미술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언어 사용 용례 문제냐, 퀘스천 2, 사진이 본질적으로 미술이냐 하는 문제는 차이가 난다. 즉 미술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진을 미술 형식의 표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술의 본질적인 성격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사진이야말로 미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두 문제를 섞어버리죠. 섞어버리기 때문에. 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은 문단 73에 우리의 표본 사례들을 논했던 많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한계적인 또는 경계선상에 있는 주장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률과 선례에 대한 그들의 견해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냐, 혹은 방송국에서 방송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냐, 이런 것을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것을 다룰 때, 어느 의미상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를 다룬다고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심 사례, 그 법리가 정확히 적용되는 그 핵심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이전의 판례와 법률 문헌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일단 근로자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경계선상의 문제, 그래서 자의적으로 걷고 더 중요한 문제인 그것이 표준적 사례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7절. 의미론적 이론을 옹호하는 진짜 논거. 만약에 74 문단 74그 의미론적 이론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 핵심 사례뿐이라면, 또한 즉 경계선상 옹호론에 따르면 핵심 사례만 의미론적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법이다 구별할 수 있고, 경계선상은 자의적으로 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면 모든 법률가가 동일한 사실적 기준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경계선상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법률가들의 논의는 자기들이 사용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가 될 것이죠. 즉, 의미론 자신, 너희들의 이론 체계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론적 이론들의 구상, 즉, 모든 법률가가 모든 사항과 관련해서 동일한 법의 근거, 동일한 사실적 기준, 역사적 기준, 역사 경험적 기준을 사용해서 법을 파악할 수 있고, 법이 침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별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오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계선상에 있어서는 경계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법이냐 아니냐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실증주의자들은 법적 논의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겉으로 확신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론적 견해 차이를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그쪽이 더 생각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법 실증주의자들이 그토록 외관과 다른 경험과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75페이지. 그러니까 괴이한 점은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두 법률가가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서로 다른 의미 규칙들을 사용한다면 각 법률가는 현행법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다른 법률과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판사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뱅크란 말에 은행과 둑을 생각하면서 논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상 지극히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즉, 경계선상 옹호론에 따르면은 이론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경계선을 다르게 긋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경계선을 다르게 그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집이라는 말로 버킹엄궁을 포함하고 어떤 사람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 자신의 이론 전제, 즉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하려면 동일한 의미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에 따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법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죠. 즉 그들의 논의털 내에서 경계선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경계선상이다라는 점만 보여줄 뿐그 자체의 논쟁적 구조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방법상 지극히 무의미한 것이다. 은행과 뚝을 각각 논하는 것. 문단 76. 이러한 이상한 결론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의미론적 이론은 가장론이나 경계선상론을 주장한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괴이한 어떤 결론을 직면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면서 현행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하고 있다. 또는 경계선상의 논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법률가들이 법의 근거에 관한 사실적인 기준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있는 성찰이나 논쟁은 불가능하다는 논거를 붙든다면, 논거를 붙들고 있다면 그런 어떤 가장론이나 경계선상론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거를 깨부셔야 한다. 네, 이것을 이 장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축약해서 이거 뭐 제가 한번 읽어주면은 확실히 이해가 빨리 넘어가는 것보단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읽은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설명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